여러분 다 바쁘신데 또 이 세미나에 오셔서 정성을 다해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진리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믿도록 부르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시는지 참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렇죠? 정말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고 찾는 그런 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인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진리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총 주제를 어떻게 마지막 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준비시키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주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또 제 책자를 통해서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소책자를 통해서 DVD, CD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와 접촉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상고하시는 분들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실 때 저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이제 꽤 감을 잡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늘 투시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왕들과 교인들과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음녀의 포도주 잘못된 오리와 가르침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나오게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별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미 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 이 일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고 제 생애와 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저 앞에 더 드릴 것이 있으면 제가 몰라서 그렇지 다 바쳐서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먼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여호와 됨을 접으시고 여호와 됨의 그 능력과 파워를 접어두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먼 지구까지 오셔서 정말 주시고 주시고 주시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몰래 뒤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점점 깨닫고 이해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주님께 합당한 목자가 아니다 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죠. 참 하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추하게 보이죠. 우리가 더 죄되게 보이고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더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할 텐데 물론 그런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면 나갈수록 점점 죄된 모습이 더 보이게 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죄를 더 범하게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죄를 더 지우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말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깊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됨과 부족함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겸비해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더 풍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더 이제 많이 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뼈저리게 느끼고 어떤 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좀 멋쩍어서 정말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전 가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 억장이 막힐 때, 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것을 느낄 때, 또 주님의 종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나 진리를 가르쳐서 설득시키고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참 그 길은 어떤 때는 참 힘든 길이고 쉬운 그런 일이 아니죠. 어떤 때는 참 어려울 때, 어떤 때는 주의 능력을 정말 간절히 섬한 마음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간절함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때 저는 가끔 엎드립니다. 저는 납작 엎드려서 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 번은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런 계시를 접합니다. 그때 계시를 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자기 자신의 빚도 없는 정말 부족한 자인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가 자기 마음 가운데 감히 내가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 정말 하늘의 향로에서 나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정결케 된다, 입에 거짓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더 이상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 이해가 깨끗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거짓이 없다, 흠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의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이렇게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설교하고 강의를 많이 하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속에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입술과 내 생애와 행동과 내 표정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것과 내 생애와 삶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양무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의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생애에 실현된, 내 생애에 나타난 복음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목사들은 말 잘해요. 참 한국 사람들 말 잘합니다. 예? 어떤 때는 박력도 있고, 예? 힘도 있고, 어디서 그런 힘들이 나오는지 참 우리 목사들 말 잘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내가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내 교인들을 이용해 먹는가 아니면 구원하는 자인가, 내가 말만 하고 내 생애 가운데 내 설교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가? 그거 말고 정말 복음이 내 생활화된 그런 목회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된 복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승리케 하는 복음, 내가 과거에 아무리 악한 습관을 가지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내 부모들이 아무리 악한 성질을 가지고 살던 자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배양하고 습관을 들이고 또 내 속에 유전적으로 파고들어와 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의 성질들과 본성들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전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여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의인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해놓으신 것을 내가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감사하자 찬송하자 믿습니다 할 때 그 의가 그저 아무 공로 없이 내 것이 되죠. 그건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게 반쪽입니다. 그것을 반쪽 복음이라고 하고 타협된 복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watered down gospel입니다. 물로 씻어서 아주 희석시킨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 반쪽만 가리키고 십자가만 제시한다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목회를 받는 양들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은 그 마음 가운데 허상,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구원의 평안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복음, 실제 죄의 파워에서 여러분 과거의 죄는 용서받아야지 내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격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와 고백을 토대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격하는 그 죄의 파워, 힘, 과거는 해결했으나 현재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속에 죄의 법이 악이 나를 저 지옥의 힘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파워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승리하고 계시지 못하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또 여러분 고린도 그 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만들어서 쥐어짜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내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께 굴복할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뿐더러 내 속에 있는 내 인간적인 정신과 영을 복종시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각에 바쳐서 복종케 하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되신 것도 신비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은혜요. 그것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때 믿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어떻게 피가 계속 돌고 있나? 내가 좀 알고 싶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신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경험한 것을 믿어야죠.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아 그렇구나 경험과 체험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주신 진리를 체험하게 하실 때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목자고 싹꾼들이고 나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요, 양들을 잡아먹는 자요, 양들을 먹이고 치는 목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좀 좋은 평판과 인기 얻고 숫자를 좀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조금 보기 좋고 조금 편안한 세월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목자들을 향한 심판은 참 두려운 것일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나중에 말이래 내 백성 남은 자들을 세상 열방에서 모아올 때 내가 내 마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가 세워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때 가서 너희가 안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직접 내 양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목양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높이자는 정신을 가지고 목양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칭찬과 축복과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지점.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현 시대적인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으며 지금 앞으로 곧 어떤 일이 생길 것이며 우린 이런 시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가 어느 때쯤 와 있는가,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많이 해왔으나 정말 속히 오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늘을 보면 별들이 많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별들 속에 적은 먼지 물방울 하나 같은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여긴 좀 없지만은 지구와 태양을 비교하면 태양 속에 지구가 100만 개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데 이 우주에 큰 별들이 많은데 어떤 별들은 우리의 태양이 그 별 하나에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또 그렇게 큰 별 위에 또 더 큰 별들이 있는데 어떤 별들은 우리 태양이 한 1000만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태양계와 많은 은하계와 그 큰 별들을 지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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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셨다.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이 기별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처며들게 감동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치를 보시고 정말 우리를 아끼실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참 어떤 구슬 같은 이 지구. 그렇죠? 과연 이 지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연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만드신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가슴이 너무 벅차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관심과 지구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계획을 이 천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감히 예?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이제 별들이 있는데 항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지구는 말이죠. 무슨 뭐 쇠줄로 딱 붙들어 맨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정확한 거리를 정확한 시간에 초도 틀림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 태양을 돌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태양에서 약 한 10인치 정도만 조금만 밖으로 벗어나도 이 지구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다 얼어 죽는다고 하죠. 10인치만, 10인치가 얼마입니까? 참 조금입니다. 그 정도만 조금 안쪽으로 가도 우리가 다 타서 죽을 것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그 열을 계속 이게 축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서 죽는다 그래요. 또 조금만 벗어나도 그 추운 기운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다 얼어서 빙하기가 되어서 죽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셔서 그냥 계속 돌게 하실까? 이 지구는 말이죠. 참 뭐 물론 지구에는 인격이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지구가 돌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아 참 지루하다. 오늘 하루는 조금 벗어나서 돌자. 아니면 저쪽 다른 은하계 좀 마실 돈 좀 다녀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건만 어떻게 이렇게 잡혀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열과 똑같은 빛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가.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관심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아닙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는 이렇게 잡아 돌죠. 은하계 속에 블랙홀이 있고 꺼져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멍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천문학을 통해서 조금씩 배웁니다. 근데 이런 은하계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항성들이 있는데 지구 같은. 근데 꼭 한 요 정도 주위에서만 생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고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이 가운데 있는 그 중력에 빨려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구가 바로 한 이 정도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 주기적으로 그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천문학자요 또한 수학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주를 가장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합창을 하면서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돌보시는가? 어떤 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슨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 내가 자고 깨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를 짓나 저 먼 곳에 가서 있어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먼 섬에 가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들어가도 계시고 내가 들어와도 계시고 안방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리를 이해하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천연계나 성경 말씀 진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을 우리의 교회의 교인들이 보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한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좋은 말씀이다. 이건 참 좋은 통찰력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 목사님인데 참 겸손해요. 근데 참 똑똑해요. 말씀을 깊이 알고. 근데 키가 조그매요. 근데 저하고 서 있으면 저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도 흑인들 키 큰 사람 많잖아요. 농구 선수들을 제가 진짜 농구 선수들 만나고 이 아메리칸 풋볼 선수들 만났으니까 어떤 때 악수해 보면요. 이렇게 하면 제 머리가 그 사람 가슴에 딱 차. 여기. 야, 커요. 진짜 그래서 악수한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아, 얼굴과 내가 이 TV에서 보던 그 아메리칸 풋볼 선수 유명한 선수 당신을 내가 얼굴을 과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I'm glad to see you face to face. Finally.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얼굴과 얼굴이 아니라 얼굴과 내 가슴이죠. 저한테 그래요 또. 진짜 커요. 막 이만해요. 그런데 이 흑인 목사님은 참 조그매요. 정말 조그만 목사님인데 그 부인이 백인인데 그 백인은 이 남편보다 키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얼굴이 백인인데도 조금 좀 까무잡잡한 백인이면 참 어울리겠는데 백지장처럼 하얘 얼굴이 그 사모님이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이 흑인 목사님은 또 조금 좀 하야스름한 흑인이면 좋겠는데 또 너무 까매. 이건 아프리카에서 어제 온 것 같아요. 진짜 까마세요. 그리고요 이 사모님은 얼굴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코가 정말 뾰족하고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진짜 코도 뭉툭하고 아 정말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모님이 저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나 이건 불가사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대조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안타까운데 아 저 말씀과 영역 때문에 저 사모님이 굴복하였구나. 그냥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부인에게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삶으로 내 남편과 부인과 아이들이 우리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무드셀라가 낳았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때 제 손자아이를 가만히 보면 참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자랄까? 그리고 어떤 때 말이죠. 이렇게 자다가 막 울 때 어떤 제가 이제 공방을 했다가 왜 그래? 하고 제가 쫓아가서 저 집사람이 이제 무슨 뭐 부엌에서 뭘 하고 있을 때 저 쫓아가서 문을 열고 왜 그래? 그러면 막 우는데 제가 보니까 왜 그래? 그러는 건 옳은 생각이고 어린 애기 할 때는 자기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예? 자기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불을 켤 수도 없고 예?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울어야지. 깜깜한 데서 울어야지. 당연하지. 근데 이 어른은 왜 그래? 아니 왜 그렇게 왜 그래요? 겁나는데 혼자.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 금방 생글생글하고 예? 제 어깨에 고개를 대고 좋아서 발을 이렇게 치면서 여러분들 손잘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계시죠? 그런 느낌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속절없는 인간들을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보면서 배워. 아 정말 제가 제 손자를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기저귀 가는 것도 다 남의 손. 먹여줘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다.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동행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우리 생활이 바빠지면 복잡해지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괴롭히면 재직회가 갈라지고 교회 싸움이 붙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만들면 우리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기면 그때는 주님과 동행하기가 불가능하다. 바빠서 어떻게 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니라. 그러면서 에녹이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더 성가셔지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질 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서 혼자 주님과 조용히 걷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힘들 때에 그렇게 점점 되어 가는데도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열둘로 번성해 가는 때도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에녹은 300년 동안 같이 걸으며 동행했다. 어머니들은요 이렇게 해요. 난 너희들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다. 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성경 연구할 시간도 없다. 내가 처녀 때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었는데.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 제 친구 목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 말이 맞다. 야 정말 그 통찰력은 참 좋은 통찰력이다. 나도 성경을 그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맞다. 하나님의 돌보심, 나를 인도하신, 나를 진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을 좀 보십시오. 예? 그 줄기들과 모양을 보십시오. 어느 화가와 어느 예술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조각하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잎사귀 하나하나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마음이 거듭나 우리 눈의 꺼풀과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관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 많이 얘기해줘. 갑자기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고 꽃이 아름답게 보이고 갑자기 들판이 아름답게 보이고 갑자기 구름이 아름답고 흘러가는 강물이 아름답고 좋아서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한다고.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 이후에 후세다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생각나고 기억해서 다시 원래 진리로 돌아가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썼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보고 나를 만져 보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괜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 산에 계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던 그 산 말입니다. 그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같이 식사했고 같이 잤고 같이 만지며 3년 반 동안 지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광의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교의 꿈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그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대화하고 한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시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왔던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그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특별히 그 속에 있는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면 마치 그 속에서 이 샛별이 어두운데 샛별이 떠올라서 환해지는 것처럼 동력에서 해가 떠올라 점점 빛을 발하는 것처럼 등불과 같이 떠올라서 이제 우리 마음을 밝히는데 그러므로 이 일에 너희가 아주 깊이 주의하여 연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이제 기가 막힌 예언을 말씀하시고 기록하셨는데 그 계시록의 예언의 흐름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이 비슷한 강의를 과거에 해놓은 것을 혹시 DVD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흐름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이해해야 이 규격을 이해해야 아웃라인을 이해해야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이란 숫자에서 12이란 숫자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숫자는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에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숫자라는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십니다.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상징을 이해하는 지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것을 진리를 설명하실 때 상징을 통해서 주로 하시는데 십자가 뭡니까? 상징이에요. 성소 무엇입니까?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징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무엇이라? 떡이라. 이것이 다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상징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쭉 얘기해서 풀어서 시사식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아랍어 하는 사람들, 스페니쉬 하는 사람들, 독일말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해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지금이나 다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단번에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만화를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상징으로 독수리, 사자, 곰, 예? 새의 날개, 표범, 이상한 용 같은 짐승, 열불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징들에 대한 해석들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서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을 설명하기 위한 열쇠는 성경 자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할 텐데 성경을 그런 걸 순서적으로 찾아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발견한 거, 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이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용은 공산주의요, 용이 누구요, 히틀러요, 용이 누구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 저 용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푸는 공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중요한 것인데 3이란 숫자에서 12란 숫자로 나아가는 과정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과 마귀가 펼쳐놓는 기만과 함정들을 보면서 주의해! 거긴 그 함정이야! 돌아가! 이쪽아 이 길로 가야 돼! 저것이야! 라고 자세한 지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기록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 보십시오. 이 3이라는 숫자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이 누굽니까? 무슨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십니까? 아, 네. 대답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내가 올 때 나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당신 자신들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인가? 금방 나타나죠? 그 뒤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성령의 직능이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령을 얘기할 때 눈이 일곱 개라,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더라. 예? 일곱 영과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은 진짜 성령이 일곱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입장에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직무, 기능이 일곱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도 일곱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일곱 영에 대한 상징이 이해가 되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밑에 세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문안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을 예수님으로 풀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일곱 역인가?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성령의 일곱 가지 직무와 기능을 설명해 주셨어요. 보시겠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 예수님 위에 일곱 영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일곱 영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일곱 영이라고 상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지혜의 신과 총명의 신과, 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 이해하는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략과, 모략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획하는가라는 행정적인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재능의 신이요, 그것은 달란트죠. 그렇죠? 우리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또 지식과, 지식은 어떤 것을 깨달아 알고서 그것을 섭렵하는 지식의 기능을 행하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느니, 그러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섯 성령의 직무가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보십시다.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헤아리고 분별하고 판단해주고 이해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판단력과 심판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편견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욕하고 우리 마음대로 대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각 기능과 직무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일곱 영, 일곱 금초 때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일곱 그 어린 양에 보면은 일곱 눈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곱 어린 양에게 몸에 일곱 눈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역사가 그 일곱 가지 그 직능이 다 예수님 속에 있었으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예? 기름 붓듯 했더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앉혀놓고 자 봐라 이게 십자가다. 알았지?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상징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어디 무슨 언어 문화 그다음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교통하실 때 상징으로 교통하시면 금방금방 다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서 12라는 숫자로 넘어왔는데 3은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인 그렇죠?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한 대만 더 받쳐주면 3은 완전히 서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때 무슨 다리입니까? 삼각다리. 그렇죠? 딱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상징할 때 3이라는 숫자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 분 하나님을 언급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12 숫자는 셋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굴러가면서 12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너희 속에 들어가 거처를 삼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 거처가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인간의 구속사업에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업을 지휘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서셨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 구속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주가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꼭같이 인간으로 태어나 성육신에서 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생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속죄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 희생제물 되시고 구속의 근본이 되셨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다시 말해서 구속의 계획을 펼쳐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직무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했잖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요? 성령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알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일 또 어떤 일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총지휘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뒤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겸손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오시면 그가 와서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느냐? 그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실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께서 인격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 겸손해서 뒤로 빠져 있어요. 뒤에서 다 구속사업을 이루는데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어떤 입기운 같은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알죠. 그런데요, 이 연합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죠. 맞죠? 신학생 3명만 갖다 놓고 너희 셋이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해봐라. 종종, 아니요, 많은 경우에 세 쪽으로 갈라지죠. 목사 세 명을 동등하게 놓고서 이 교회 맡아서 한번 목양해봐. 거기에, 예? 원로 목사, 부목사, 뭐 방문 목사,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예? 똑같은 속성에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책임을 주고서 세 명이 맡아해봐. 그럼 교회가 몇 개가 됩니까? 아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솔직히. 교회 세 개로 갈라지죠. 틀림없어요. 그건 뭐 말 하나마나 잔소리죠. 교회 세 개, 네 개 안 되는 게 다행이죠. 교회 세 개 갈라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당신 목사를 둘이 일하십시오. 나는 뒤에서 그림자로 내가 이 교회가 발전하고 당신들이 목회할 수 있게 난 정말 받들어주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깨닫고 알도록 내가 상기시켜주는 거나 그것만 뒷배경에서 내가 빠져서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왜 목사들끼리 싸우는 줄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아이, 우리 다 알잖아요. 교인들이 와. 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부목사님, 어떻게 부목사님이 우리 정목사님보다 훨씬 설교가 더 은혜가 있어? 그렇게 몇 마디 딱 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싹 뭐가 생겨. 자기 주제도 모르고 뭐가 올라가. 아, 내가 정목사로 올라갈 때가 된 모양이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들인지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겠냐고 이러는데 어떻게. 응? 다른 사람 높이고 당신은 흥해하고 나는 쇠하할 것이라 라는 침례 요한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곳을 주실 텐데 그저 참지 못하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세 번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열둘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열둘은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큐빅, 입방형,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이 선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에 열, 열하나, 열둘이에요. 열두 선이 있어야 정사각형을 이루어요. 정사각형은 절대 삐뚤어진 것도 없고 그 아주 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게 완전한 입방을 제공해요. 그러므로 이 입방형 정사각형 큐빅은 열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은 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22장 바로 전에 맨 마지막 21장에 가서 보면 거기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긴 기초석이 12개고 대문이 12개예요. 12기초석에 12사도의 기름이 기록되어 있고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볼 때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여긴 의인들이 사는 곳이요 14만 4천이 사는 곳인데 왜요? 거기에 그 치수를 그 측량해 보니까 144 큐빗이라 이것은 천사의 측량이라. 왜 하필은 144예요? 144, 14만 4천들이 들어가서 거할 곳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있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어요. 요한. 그 계시 보았을 때 사도연의 감격을 상상해 보세요. 예? 그 감격.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들을 세 분이 공동 전선을 펴서 역사하여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지구를 회복시키고 타락하여 짐승 동물의 유격적인 그런 태도와 형상으로 변한 인간들을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씻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시 영원한 나라에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때 거기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뭘 어떻게 반대하느냐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함정을 파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교회는 어떤 대도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 주님의 참된 종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어떤 이 모든 어떤 지경에 와서 몇 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고 몇 년도에는 저런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주의 백성들이 완전히 뒤로 몰다가 후퇴하는 경험이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시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예? 광야시대 교회는 쫓겨 쫓겨가면서 매맞고 죽고 예? 말씀과 자기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중세에 5천만 내지 1억 명의 순교자가 생기고 이런 모든 예언들을 다시 말해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음으로 우리 구원을 기초를 이루어놓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구속의 구원의 계획의 실체인 이 기본 구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지구의 구속사업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당신의 교회가 어떤 위험을 통과할 것이냐 당신의 교회가 또 주위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냐 이런 모든 무엇이 진리고 누가 참교회인가 무엇이 오류고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의 발목을 걸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쓰실 때 많은 상징들을 썼는데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고 그리고 신학자들과 많은 선생들 때문에 망했어요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읽은 책들, 신학교에서 배운 강의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풀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풀고 한 모든 잡다한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가르침,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남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없이 다 알 수 있다고 하신 그런 말씀까지도 요한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포메이션들을 잔뜩 받아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 다 듣고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거 참 좋네요. 하여튼 다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 자기 고집 가지고. 이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요한계시록을 푸는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수만 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만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요한계시록은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좀 풀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수만 가지 가르침이 있으니 온갖 가르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돼 덮어도 열린 책인데 계시된 책인데 몰라도 돼 이거 알면 굉장히 이 해골 아파 그러니까 몰라도 되니까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이라는 숫자에서 12이라는 숫자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3과 7과 12이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된 12, 온전하게 된 교회 예? 정사각형 거기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서 주의 백성 거기에 딱 넣을 때까지 12라는 숫자로 갈 때까지 무슨 역사하시는가 7이라는 숫자로 역사하세요. 7 교회 7 인 7 나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펼쳐서 한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일곱,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일곱 기간들로 짜르신 겁니다. 그래서 일곱이란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시대의 교회의 형편을 예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인은 무엇입니까? 이건 도장이죠. 이건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아닌 자들을 고르시며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네 말이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초황색말, 죽은 색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순교를 하다가 핍박시대 타락하고 교회가 죽고 그런 그 이제 형편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영적으로 죽고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 있으면 더 이상 거룩한 천사와 주님의 임재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것을 실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다섯째부터 쭉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와, 좀 굉장한 사건들이 나오죠. 지금 그 설명할 시간이 없고, 일곱 나팔 보시면 더 정확해. 일곱 나팔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형편에 점점 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건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전쟁들을 설명하시다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갈 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심판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화가, 내가 화가 미쳤다. 참 어렵다. 폐직 맞았다. 그것이 보이죠. 자, 이제 우리 좀 간단하게 가십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같은 일곱 시대를 동시에 거쳐서 흐르는 예언들입니다. 일곱 교회가 있은 다음에 일곱 인이 있고 또 일곱 나팔이 있다. 그렇게 적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일곱 시대들 약 2000년 동안의 역사에 걸쳐서 교회 안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내 백성이고 어떤 자들은 아니라고 인치시고 빼내시는 그 계시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일곱인이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보시죠. 일곱 교회는 교회 안에 형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일곱인은 교회 안에 있는 형편들의 이것이 주님의 편이고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안에 있는 형편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의 예언이고, 일곱 나팔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편이 있을 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전쟁들도 뭐 사사건건 모든 그런 전쟁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와 연관된 역사적인 전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래는 서방교회에서 로마에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힘센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흘러가는데 그 서방교회에서 배도하고 진리에서 떠나고 타협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북방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내려오고 또 다른 데서 남쪽에서 반달족들이 쳐들어오고 애굽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로마 제국을 치는 그런 역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화가 온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화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상냥할 수 있는데, 거기 제가 설명한 것처럼 화는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예? 이 교회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두 교회가 싸우죠. 여자의 남은 자손인 참교회와 큰 교회가 싸웁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교회가 적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공격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서 1260년 동안 피해서 도망가는 핍박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한 그 예언을 통해서는 누가 하나님 편에 있고 누가 마귀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 핍박한 자는 마귀 편이고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편이고 언제 중세기에 그 딱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이 배도한 교회, 소방교회를 누가 이슬람 세력이 올라와서 치고 화를 느끼게 하고 예?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화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배도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전쟁들을 설명한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경고나 위기를, 아니요, 전쟁이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곱 나팔이라고 이제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 예언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흐름에 대한 예언이고, 일곱 인의 예언은 각 시대의 각 시대 예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예언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들. 하나님께서 말이죠. 잘못된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또 잘못된 교회를 지지해주는 그 나라를 심판하세요. 이 예언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일곱 나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 잠깐 좀 보도록 하십니다. 전쟁을 경고하는 것이 일곱 나팔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8장, 9장, 11장에 기록된 일곱 나팔 예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좀 더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온도가 지금. 좀 덥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에게 좀 잠깐만 좀 에어컨을 좀 틀어서 좀 공기를 좀 순환하게 좀 부탁해주면 좀 고맙겠습니다. 참 우리 사람이 약해요. 조금만 공기가 탁하고 산소의 양이 조금만 10%만 줄어도 우리가 금방 혼탁해져서 잘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렇게 연약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은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뭐 이거 해라, 저거 마시라, 이거 마시지 마라, 그런 것까지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에이, 그게 뭐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고집부리다가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정결하게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제가 살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더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 보니까. 솔직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딱 정신 집중해서 뭐 하는 거 하면 정신 집중이 제가 좀 더 나을걸요. 그리고 뭐 하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는데 제가 한 7시간 스트레스로 할 때 여러분은 한 2, 3시간 하면 그냥 졸고 이렇게 좀 쓰러질 가능성이 참 많을걸요.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우리 생애 빚에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까지 참견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얘기 말하면 아멘 소리가 어디가나 적어요. 그거는 자기가 먹고 사는 걸 건드리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제 말이 맞습니까? 아이, 조금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곱 나팔 예언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시작으로서 그것은 서로마가 그 주위에 있는 인근 나라들에서 계속 공격받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 서로마 나라들, 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끝나간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8장 일곱 나팔 시작할 때 주님께서 향놀 들고 있다가 그것을 땅에 던지죠. 향놀 던지면 그 뭐예요?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섯째부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화로다. 이건 마지막 시대가 들어와서, 마지막 말세가 들어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배도한 기회를 치시는데 누굴 통해서 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구를 통해 쳤어요? 아시리아를 통해 쳤어요. 전부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혀에 아시리아인들은 이 잔혹해가지고 이 쇠 갈고리로 혀를 꿰가지고 이러지 끌고 가서 입술을 이러지 끌고 가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자포를 시켜가지고 막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위에 있는 열 지파 북방 이스라엘은 씨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이 저기 여전히 진짜 이스라엘이래. 저게 열두 지파래. 거기 어디 열두 지파가 있어요? 지금 열두 지파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진짜 혈육의 열두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열두 지파는 영적인 열두 지파고 영적인 열두 지파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저기서 마지막 역사 나오고 주님께서 저 이스라엘 나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선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저기에 있다고 다 All eyes on Israel 그 말이에요. 모든 눈이 이스라엘로 다 이렇게 기다려요. 저걸 통해서 갑자기 부흥이 생겨서 저기서 무엇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세대주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저쪽을 보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주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열두 지파가 준비돼요. 다가 아니에요. 임친받은 참된 백성들이 준비시켜 여자의 남은 씨 무리들이 준비돼.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충실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들 진리를 똑바로 알고서 여자와 음녀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예? 잘못된 오류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성경적으로 깨끗한 진리를 믿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 모으셔서 한 백성을 만드세요. 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고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 누구를 예? 음녀의 세력을 누구를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주님께서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자살 폭탄 테러예요. 누구에게? 미국에게.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일곱 나팔인데 지금까지는 교회 밖에서 싸우는 전쟁 얘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로 설명을 했다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땐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서 닿게 오는 화가 생겨요. 야, 이거 우리에게 화하다. 여러분, 이 이슬람 과격파 세력은요, 미국이 적그리스도예요. 아, 물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이 사람들은 원수고 마귀요. 미국 세력이 쓰러지고 없어져야 이슬람의 왕국이 세워져요. 그들은 종교전쟁이에요. 예? 이게 성전이 성전. 무서운 전쟁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여자들도 말이죠. 이렇게 폭탄을 몸에 갈고서, 이렇게 묶어 달고서 가서 터뜨려서 자기 죽으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요? 이것을 성경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길 예비해요. 그런데, 첫째 나팔 보면,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에 상징들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막 그런 우박이 딱 막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걸 본따가지고 할리우드에서 뭘 만들어요?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것은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보지 말고 이것을 역사적인 일곱 시대를 걸쳐서 흘러가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상징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 피가 섞인 우박이니까 우박은 북쪽 아니에요. 추운 지방에서 피를 흘리는 이런 잔인한 족속이 내려와 예? 땅에 쏟아져.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게르만 민족의 서로마 제국을 침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자 말이에요. 두 번째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져 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반달족과 로마의 해전을 했을 때 각각 수백척씩 배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불이 나가지고
큰 불문산이 그 많은 배들이 한꺼번에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광경이 그 당시 실제 있었어요. 그런 전쟁에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횃불같이 탄 큰 비열이 떨어지는데 예? 이런 것들. 또 여기에 해달별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계단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애쓰시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애쓰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서로마가 붕괴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서로마가 무너지면서 열나라 열불로 갈라지고 거기서 작은 불이 올라오고 그것만 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투시해서 알려주려는 역사가 서로마 정경이 멸망하고 동로마 정경이 생기고 그 사이에 작은 불 교황권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른데도 예언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면서 풀어보면 딱딱짝이 막는 것이에요. 근데 일곱 나팔은 전혀 다르게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을 또 전혀 다르게 풀어버리고 시제가 맞지 않으면 성경 예언이 하나가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중구난방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럼 뭐야 이게 짝도 안 맞고 이게 맞지도 않으니 나 싫어 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집어던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흘러가는 그 물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면은 참 쉽게 풀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의 상징을 풀이하는 그 의미와 열쇠는 성경 말씀들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서로마 제국의 몰락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이것을 세 화들, 화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미 이런 얘기는 많이 보시고 들어왔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들었지만 확실치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맥을 짚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제가 강의한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세미나 한 강의들을 원하시면 보내드리겠고 또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8장 13절이에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천사가 끝난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마지막 천사의 예언을 나팔 부는 그 예언을 갖다가 화라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화는 진리에서 떠나서 배도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재미있게요. 이 화를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거의 중점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길게 설명하면서 거의 중점을 두세요. 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지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서 뭘 설명하는 거 보세요. 자, 다섯째 나팔 보세요. 이건 첫째 화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종의 열쇠를 받았더라. 성경의 별은요 지도자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저가 무적행을 열어 하늘을 열어서 진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무적행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무적행은 뭐예요? 영어로 bottomless pit이에요. 무적행은 이 밑에 밑바닥이 있다 없다? 없다. 밑바닥이 없는 굴 속에서 아니 굴 가운데 밑바닥이 없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아니 지구 이쪽에서 파들어가면 저 밑에 가서 또 허공이고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상징 언어지 무슨 언어예요? 마귀의 가르침, 진리의 기반이 없는 허황된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황이다. 근데 여러분 황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화토할 때 쓰는 말이죠 그게 맞습니까? 예? 황이다 그러면 말짱? 헛거다, 비었다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이라고 황. 무적행은 진리의 토대와 기초가 없는 데서 세워졌으니까 금방 빠지거나 무너진단 말이에요. 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에 졌으니까 폭풍만 오면 다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에서 그 구멍에서 무적행을 열으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면 오류의 가르침이 싹 올라와서 그 하늘을 꽉 메어서 안개가 이게 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거 갖다 진짜로 자꾸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 되는 것이지. 상징의 상징. 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보세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받았어요. 쏴요. 이건 뭐예요? 황충 메뚜기 때가 보시면 메뚜기 때는요 날라가고 메뚜기 때가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제가 이제 뭐야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쫙 날라가지고 한 이제 채소밭에 쫙 내려서 싹 따먹고 하루 따먹고 나서 저녁 때부터 바람이 또 불면 싹 떠가지고 또 쫙 가면 아주 그냥 완전히 황폐돼서 전부 따먹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황폐케 하는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군대가 아주 조직적으로 가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냐 말이에요. 근데 싸우는데 보세요.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쟁이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냐? 예?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서 진리에 토대하지 않고 이상한 종교가 올라왔는데 이슬람 종교가 올라왔어요. 모함의 종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진리가 아닌 토대를 가진 이 연기 가르침으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이슬람 종교의 시작을. 자, 이렇게 큰 이슬람 종교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섯 달 동안. 이거 이제 곧 설명드릴게요. 다섯 달은 뭡니까? 성경에서 기간적인 것을 해석할 때 한 달은 30일이에요. 1년 360일이고 그렇게 기간을 잡아서 설명해요. 왜? 그것이 옛날에 루나 캘린더 달력이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입니다. 이 비가 와가지고 다섯 달 동안 물이 머물렀더라. 그래서 그 다음 장은 들어있어요. 여러분 8장 9장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물이 150일 동안 이 땅 위에 창이라니라. 그래서 다섯 달은 150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365일 어떤 때는 31일 어떤 때는 29일 뭐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간적인 것은 그렇게 기초를 이미 옛날에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달은 뭐죠? 150일은 이 성경 예언에서 하루는 1년으로 환산하라라는 기초 열쇠가 있기 때문에 150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올라와서 이 모슬렘 세력이 올라와서 군대로 150년 동안 로마 제국을 괴롭힌 화를 끼친 역사가 있었느냐?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150년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은 다섯 달 동안 괴롭기만 한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동로마가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괴롭힘만 잔뜩 150년 동안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두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요. 아부 바커 아부 바커 장군이 진짜로 했어요. 너희들이 다니면서 전쟁을 하다가 보면 이 저 모슬렘 군대들은요 참 엎드리면서 점잖했어요. 윤리가 있고 절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열매 따지 마라. 예? 채소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이 있다. 저기 가서 저기 깊은 산 중에 가서 수도원 같은 걸 세워놓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러나 한적한 군데 조용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죽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게 모함에서 바로 이후에 있었던 그 장군 아부 바커 장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문헌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참 재밌죠?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라 하고 힌트를 조금씩 다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메뚜기처럼 막 거기서 올라온다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쟁하는 군대들 아니에요. 이걸 전쟁하는 군대라고 해석 안 하고 메뚜기다 그러면 이상하지. 아프리카에는 메뚜기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기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말 타고 막 달리니까 여러분들 그저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옛날에 말 타고 막 전쟁할 때 막 할 때 뭐래요? 오요요요요요요 막 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로로로로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소리를 치면서 오니 어머니 황충 메뚜기 때가 소리를 내고서 막 그냥 달려오는 것처럼 이 말들이 달려오는 것처럼 참 겁났다는 겁니다. 그 위세가. 그래서 그것을 계시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뭘 썼어요? 금 같은 면류관 같은 걸 쓰고 전쟁을 해. 아니 세상 역사에서 어느 군대가 금 면류관을 쓰고서 전쟁하는 군대가 어딨냐고요. 근데 보니까 이슬람 군대들은 터번 아시나요?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쓰는 거. 그 터번을 쓰고 전쟁하는데 그 터번들의 색깔이 대부분 금색이에요. 그걸 딱 뒤집어 쓰고서 그거 막 전쟁을 하니까 야 이상. 그러니까 게시판에 보니까 딱 그 군대들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성경에서 사람 아예 드디어 사람 얼굴 같다. 그건 그 속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수염을 길렀단 말이에요. 남자는 수염 깎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저 미국에 가면 신실한 사람들은 수염 딱 길어가지고 절 볼 때 내려 깔아봐. 이게 강 목사 아직 사람이 안 됐구만.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무슨 말이요? 자자 그랬더니 아주 수염이 없어. 그래. 아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던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얼굴에 갖고 그들은요. 모함의 군대는 수염 탁 색감을 탁 이렇게 길렀거든. 여러분 영화에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 머리털이 길잖아요. 그들은 다 머리를 길게 다 따가지고 다니면서 전쟁했다고. 이렇게 탁 이렇게만 안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또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막 나고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다섯 끝 동안 사람을 괴롭히고 이게 첫째 화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라 이것은 디스트로이 아블론은 뭐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이슬람 군대가 너무 지독해서 그들의 별명이 파괴자였어요. 아블론 이렇게 신들 주었으면 우리가 아 이건 마지막 시대 타락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기 위해서 화를 주시는구나. 그 화가 뭐냐? 이슬람이다. 딱 이해해야죠. 이건 상식적인 것인데 이걸 꼭 이렇게 해석해 줘야지 이해가 되느냐고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아니 머리 여자의 머리털이 뭐야 여자 머리털의 특색이 뭔가 아 길지 않느냐 그럼 긴 머리를 가지고 또 그런 금관 같은 거 쓰고서 막 황충처럼 막 때를 지어 막 말 타고 달려가면 소리를 내고 전쟁한 사람도 있었나 역사에 살펴보세요 이슬람이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오토만 터키 군대들의 모습 보세요 이런 것을 쓰고 전쟁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멸류관, 금관 쓴 것 같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요. 또 요 다음에 가면 여섯째 나라 나와요. 똑같은 이슬람 전쟁인데 그 사람들은 비단, 자주, 붉은 옷, 금색 옷 이런 걸 입고 그런 갑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갑옷은 똑같이 군대복을 입는 것이지 갑옷이 무슨 뭐 회색, 까만 거, 빨간 거, 노란 거 그게 어딨냐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옛날 이슬람 군대들은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빨갛고 노랗고 뭐 파티에 가나 이러고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고 이걸 보고도 아니래. 아니 뭐 그렇게 고집부린 사람은 마음대로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를 딱딱 주셔서 깨달아 알라. 우린 지금 어느 시대를 지나가고 있느냐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주님 하고 지혜를 가지고서 마음을 열면 되는데 고집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볼 때 나팔은 미래에 올 겁니다. 잘 해보시죠. 미래에 오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떤 책을 읽었냐에 따라서 이 편견들이 꽉 차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의 편견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도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막 멸류관 걸 막 쓰고서 그 이랬잖아요. 보세요. 이런 걸 쓰고서 말 타고서 전쟁을 했어요. 이 사람 옷은 또 노란네 또. 예? 보세요. 머리가 길었어요. 옛날 사람 머리를 길게 이렇게 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슬람 군대들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머리를 길게 땋고 여자 머리처럼 이렇게 하고서 여자 머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예? 그러므로 다섯 달 150년 그거는 1299년 8월 27일부터 1349년 7월 27일까지 동로마를 쳐서 그렇게 괴롭힌 그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아주 흥미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 화는 타락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로마 제국을 향한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섯째 천사, 그건 두 번째 화입니다. 그땐 말이죠. 그 년, 월, 일, 시에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 보면 그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이게 뭐예요? 붉은색,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 그 입는 갑옷들이 색색까지 그 색깔을 가지고 옷을 입고 전쟁을 해.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입에서 불과 연기가 콱콱 나오는 막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대포거든요. 대포. 이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슬람 군대들은 오토만 터키 제국은 말이죠. 대포를 사용하며 전쟁한 최초의 국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고등학교 때 세계 문화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게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입에서 말이죠. 사자 같은 그런 머리 같은 막 여기에는 옛날엔 대포를 막 이 뒤에 막 장식을 했으니까 그런 막 무시무시한 여기 막 사자 머리도 그리고 말 모양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놓고 그 입 같은 데서 대포가 막 팡팡 나오니까 막 연기가 나오니까 저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상징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연월 일시는 1년은 360, 월은 30일, 일은 하루, 일시 1시간. 다시 말해서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나니까. 그렇죠? 그거를 연은 360, 월은 30, 일일은 하루, 일일은 하루 일일은 1년이죠. 그걸 계산하면서 1시 하면 15일이 돼요. 그러니까 391년 15일.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1449년 7월 27일자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이슬람 군대가 제일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동로말 쳐서 150년 동안 아주 아주 괴롭힌 역사가 있는데 그때부터 391년 15일을 딱 계산을 딱 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나와요.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던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침례교회 목사였던 조지아 리치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여기 침례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시죠? 그렇죠? 한번 손들 보시겠어요?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한번 손들 보시겠어요? 조금만. 예. 그러면, 예. 어떤 목사님은 여기 있다 그러는데 당장 그 목사님 손을 안 드셨는데 어쨌든 근데 이 침례교회 목사님인 이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가만히 연구하니까 연월 일시다. 아, 그러니까 이 연월 일시 이 예언은 이슬람 국가가 패망하는 때구나. 딱 알고서 이게 여섯째 나팔이네. 오, 보자. 그래가지고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터키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정신 나간 얘기였어요. 그 당시 오토만 터키 제국은 미국처럼 강력한 국가였어요. 제국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 망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정신 나간 사람 다 있네. 그래가지고 한 3,000명 되는 신사구락부 그것을 젠틀맨스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신사구락부의 클럽이죠.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좋다. 당신 조슈아 리치 목사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 모두가 성경을 믿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교인 되겠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남아 1원 중첨금이거든요. 요즘에 남아 1원 20원이지만은 요즘에는. 그럼 그 당시엔 진짜 남자가 말을 했으면 진짜 그 약속이었다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혀 요때 말이죠. 요때 애굽과 오스만 터키가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전체가 이제 막 굉장히 더 어렵게 이슬람화 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 애굽이 도와주시오! 어디에? 그 당시에 있는 유럽연합에게. 프로시아, 당시에 그대.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오스만 터키 하지 말아라. 당신 그거 하면 우리가 애굽편들에서 우리가 쳐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스만 터키가 손을 바짝 들었어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강하던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시제에 있었어요. 그때 재밌는 것은 말이죠. 대사가 애굽에 갔는데, 예?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 유럽 대사가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풍랑이 일어서 지중해에서 한 3일 동안 배에서 헤맸어요. 그러다 딱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딱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만 터키는 너희들 이렇게 할 때 오토만 터키가 그 유럽 연합 세력에 딱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조금 돌다 딱 가니까 도착한 데가 8월 11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만 3,000면 신문에 내서 장담하는 신사들이 우리 성경 믿겠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아, 이게 첫째, 둘째, 셋째 화는 이 타락한 교회를 또 지지하는 서방 세력에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려주시는 이게 심판이구나. 근데 누굴 통해 하시는가? 옛날에 보세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누굴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이 와서 쳐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라. 그것이 이러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도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배도한 교황권과 그 세력을 지지하는 나라들 국가 세력을 치시는 주님의 허용하시는 전쟁의 역사가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인 첫째, 둘째 화로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둘째 화도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이슬람의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 사업이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도움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 종교개혁을 하고 막 이렇게 열어나면 이 교황청이 로마 군대를 빌려주어 로마 군대로 그 사람들을 그냥 저지하려고, 아, 로마 군대보다 하여튼 그 나라의 제후들을 시켜서, 로마 군대가 아니죠. 제후들을 시켜서 그냥 그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슬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거든. 그러면 이 군대들이 기술을 돌려가지고 이슬람 군대 막으려고 해서 막 다 볼 때가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성공해요? 종교 개혁 사업이 이 나라에서 확, 불란서에서 확 성공해서 그때 막히지 않고 또 일어났어요. 또 독일에서, 예? 이태리에서, 스페인에서, 영국에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군대들이 자기들 나라를 막고 교황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어떻게 이슬람과 싸우는 동안에 그때 수세에 몰린 종교개혁사업이 이곳저곳에서 성공한 사례가 과거 역사 가운데 많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둘째 화 지나갔는데 셋째 화가 옵니다. 셋째 화 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인데 일곱째 낮 천사가 나팔 붑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이때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화가 끝나고 세 번째 화가 생길 때는 이 세상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라가 되어서 왕 노릇하는 마지막 시대예요. 보세요.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사이에 한동안 기간이 있어요. 화 맞죠? 첫 번째 화에서 두 번째 화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에서 세 번째 화가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좀 일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이 세 번째 화가 올 때 이방들이 분노해. 뭐, nations, 이방들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분노해서 나라들이 들끓어. 뭐 때문에? 이 화 때문에 들끓어요. 이방 나라들이 다 들끓고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때입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해온 잘못된 교회 가르침. 이거 성경을 말했어요. 음녀에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 왕들도 이 술에 취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잘못 세상을 지도해. 잘못된 길로 가. 잘못된 길로 가고 사람들 인도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정치가들. 또 연합화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 이익과 탐욕만 취했던 잘못된 상인들. 영혼들을 사고 팔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망하게 했던 잘못된 교회들. 다시 말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주님께서 멸망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일어나 온 사방 나라들이 막 들끓고 분노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무슨 때라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끝이라 이거. 이제는 끝이다. 이것을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보여준 다음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 조금 있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둘째 화가 온다. 둘째 화가 지나가서요. 또 조금 지나가면 뭐가 와요? 세 번째 화가.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는 무엇 하시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데 바벨론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갈래로 나눠져서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뭐가 있습니까? 종교연합. 국가연합, 예? 경제연합,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 세상을 망하게. 여러분 식사하신 다음에 아마 오늘도 식사가 잘 준비된 모양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식사하시고 너무 또 많이 잡수셔서 또 와가지고 다 오후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다 졸지 마시고. 그러나 식사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왜 이게 경제가 이 마지막 시대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말이죠. 지금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 새 연합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치시고 심판하세요. 무엇으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참백성이 일어나서 진리를 전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뭔지 아세요? 일곱 재앙이에요. 원자폭탄이 아니요. 미사일도 아니고 여러분 비행기도 아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이 떨어지는데 일곱 재앙으로 짐승의 토받은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때가 되었던 말이에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화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셋째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겼죠. 오사마 빌라든, 예? 거룩한 성전이 생겼어요. 여러분 두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를 가 가서 공격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와, 그때 저는 중국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뭐야? 첫째, 둘째 화 이미 지나갔는데 뭐였지? 이슬람의 공격이었다. 뭘 쳤나? 배도한 교회와 그 지지하는 나라를 쳤지. 아, 그럼 이게 뭔가? 이거 또 이슬람이 또 일어나네. 누굴 치는 거야?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을 치는 것이다. 이제 이게 무슨 때야? 심판의 때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다 자기 허영에 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과 함께 그들이 참 옛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거하며 여러분 심판의 마지막 경고의 심판이 올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꽝! 주님과 두 큰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때 예언을 알고 믿는 자는 때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양들을 목양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할 때가 되었는데 9.11 하니까 야 그거 굉장하대. 그 큰 건물이 비행기 꽝꽝 하니까 다 무너져서 야 그리고 끝나버려요. 왜요? 주의 종들이 성경을 몰라 예언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이 다 죽지. 장님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다 빠져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오늘 제가 이 강의한 얘기를 듣고 야 그거 좀 복잡하다. 그건 누가 다 이해할까? 그래요? 그러면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셔야지.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게 다 써서 다 만들어놨으니까 DVD 만들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면 알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보고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 아이 잘못하면 이단이니까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그래요? 여러분 읽고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르침과 말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습니까? 진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장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다 집어버리고 다시는 상해비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마세요. 오류인데 뭐하러 들어가서 봐요? 다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믿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맞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면 받으세요. 연구하세요. 살피세요. 그리고 그대로 양들을 이제 이런 시점에 와서 우리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 목회하느냐.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회하느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러할 때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세요. 기가 막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생겼어요. 참 괴롭히는 여러분 이 테러주의자들은 뭐 굉장해요. 여러분 미국을 도와주는 국가 또 다 가서 또 쳐버리네. 미국이 중심인데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들이 코란을 불태우고 말이죠. 예? 이슬람 또 미국 사람들이 코란을 갖다 막 불태우니까 이슬람들은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미국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 불태우고 지금 굉장합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요즘 말이죠. 이게 불란서 파리인데 불란서 파리 가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저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특별히 꼭 세 번 정도 기도해야 돼. 그럼 세 번 기도할 때 말이죠. 이게 기도할 때 보면 교통이 막혀버려요. 어디나 그냥 지나가다가도 양탄자 딱 깔고 딴 데서 이러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막 이러니까 교통도 안 빠져, 뭐 비즈니스 못 하겠어.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공장 돌아다가 딱 끄고서 나가서 다 이런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뭐 불란서뿐만 아니라서 유럽 전체. 야,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제가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아주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에? 여자들이 이거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시크가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러고 다니니 범죄자들이 이렇게 싹 가리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란서에서는 지금 막 이번 막 대머 이슬람 국가,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이슬람은 이슬람들 데모하려면 데모해봐라. 하루에 세 번씩 딱 깔고서 딱딱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보니까. 미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지금 쌍둥이 빌딩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바로 가까운 곳에 지금 모슬렘 사원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 자들이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가까운데 이슬람 사원을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난리가 지금 전쟁을 해요. 미국 사람들요 같이 나와서 데모할 때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조금 더 세요. 겁나요. 데모 여러분 한국에서 데모하는 것만 보셨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약간 잔정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 뭐 사람들이 뭐 긴 쇠파프를 때리는 거 보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은 정이 안 남았대. 그런데 미국 사람들 전쟁할 때요 무서워요. 미국 사람들은 총들이 있기 때문에 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죠. 제가 이건 여기 아직 안 넣었는데 간단하게 자 1분만 가다피 리비아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총칼 없이 쉽게 유럽을 정복하게 되었다. 유럽에 살고 있는 모슬렘 교인들의 숫자가 5,200만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5,200만 유럽에요? 교회들은 텅텅 비고 문 닫고 그냥 교회를 사가지고 이 모슬렘 사원으로 막 지금 개조하고 있는 형편이고 교인 숫자는 주는데 이슬람 숫자만 올라가고 지금 말이죠. 유럽에서 유럽엔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아.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요새 청년들은 말이죠. 아 이거 그걸 뭐라 그래? 그 까졌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새? 제 말이 아니고 어떤 그 신문에 어떤 기자가 화가 나니까 요새 젊은 사람 까졌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그거 막참 웃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요새 아이를 안 낳아. 너무 돈이 들으니까 들어가니까 안 낳고 또 내가 먼저야. 내 삶이 먼저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요새 아이 안 낳잖아요. 요새 한국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죠. 유럽은 더해요. 유럽은 아이를 안 낳아요. 젊은 애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 그리고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인구가 줄어야 될 텐데 유럽의 인구가 줄지 않고 유럽 인구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민을 많이 오니까. 이민 오는 사람 가운데 90%가 이슬람이에요. 이거 살겠어요 앞으로? 영국도 조금 있으면 이슬람 국가가 돼. 불란서 조금 있으면 이슬람 국가가. 독일도 조금 있으면 이슬람 국가가 돼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지금 포함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이슬람이 일어나서 또 누굴 쳐? 배도한 교회 기독교를 쳐요.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미국을 쳐요. 옛날에 로마가 어떻게 해요? 배도한 교회를 지지했어요. 로마를 그냥 계속 괴롭히고 때려버렸어요. 이슬람이. 지금 누굴 때려요?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면서 앞장서는 미국을 때려요. 이게 뭐예요? 옛날 첫째, 둘째 화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서 성경 예언을 모르니까 저게 뭐야 참 지독한 사람들이네. 나 이것 때문에 그 비행기 탈 때 맨날 시큐리티 가면서 짐 조사해서 귀찮고 그것만 생각하지. 이게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며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서 이것은 마지막 때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심판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연관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일곱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때가 다 됐고 세상이 끝나요. 여러분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게 지나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천연재해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는지 아세요? 이럴 때 보세요. 하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왜 갑자기 일곱째 나팔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보여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진리를 짓밟은 교회. 부도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인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화를 내리시는데 이 화는 정말 깨어있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겐 기회예요. 아 이제 예언이 또 성취되는데 놀라운 시대다. 하나님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종교와 땅을 망하게 하는 정치 세력과 땅을 망하게 하는 상고들 비즈니스와 이런 사람들을 부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구나. 놀랍게 깨어서 준비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세상 끝납니다. 세상의 물질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도덕적으로 무너진 거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 로만 캐드릭 교회 사제들이 뭐 해요? 수백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남자애들 갖다가 성희롱 해가지고 그 고소사에서 그 갚는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해. 천문학적인 돈을 갚고 있어요. 요즘에 개신교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미국에도 요즘에 대형교 2만 명, 뭐 3만 명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보니까 이건 여자애들이 아니고 어릴 때 남자애들 성희롱 한 게 개신교 목사인데 막 발각 됐어요. 지금 발각 뒤집, 제가 사는 저쪽 남부에 지금 발각 뒤집었어요. 그건 일이 좀 폭로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잘못된 오류와 가르침으로 바벨론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도덕하고 타락한 돈을 사랑하고 인간의 명예를 사랑하는 이 교회가 타락해서 무너진 장면을 주님께서 폭로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 거기에 끌려가 다 복종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이것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화요. 자 보세요. 땅의 상고들도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귀신의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예?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의 영이 모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도 이 세력과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 비즈니스도 같이 치부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런 게 사무쳤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일어요.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큰일이 와요. 앞으로 여러분 한국은 뭐 경제적으로 그래도 꽤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이 물가, 특별히 곡식물 폭등하는 거 아세요? 이 2010년 요 마지막 부분에요. 이 곡류 값이 세계에서 40% 내지 60% 뛰었어요, 값이. 내년도에 보세요. 굉장히 곡식 값이 뜹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리고요, 경제 파탄이 점점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표 환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먹고 살고 충분하고 우리가 내 땅에서 내가 먹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 거 내가 먹는데 무슨 사고 팔고 하지 못해? 나 사고 팔고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러나요, 사고 팔고 안 하면 죽는 사회체제가 딱 됐을 때 너 짐승표 받아 안 받아? 매매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해도 뭐예요? 귀신이 모인 장소가 되었어요. 잘못된 악령들이 하는 부흥이 아니라 감정적인 잘못된 영의 집회라는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래 깨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대. 침례 요한이 지금 여기 와서 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제가 이 시간에서 이건 읽지 않겠어요. 사람들은요. 진짜 부흥운동 오기 전에 마귀는 가짜 부흥운동을 딱 만들어놨어요. 진짜 사람들이 부흥하고 개혁하고 경건하게 되어서 요새 교회 가서 교회가 뭐 천명 만명 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짜 부흥이죠. 진짜 부흥. 목사와 평신도와 같이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고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고 의롭게 살고 우상이 없고 죄를 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죄를 승리하는 거룩한 운동이 아니죠.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꾸며냈어요. 마귀는 이제 곧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생길 것을 알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가짜 부흥 운동을 잔뜩 퍼져놨어요. 진리와 허위가, 오류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마귀가 딱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것이 이때예요.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하냐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아, 지금은요 사람들이 세속적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뭐 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정치운동이 다 벌어지고 예? 장로 장립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들이 돈을 쓰고 애를 써. 싸우고 말을 가르고. 여러분이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다른 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자세한 진리에 대한 순종을 무시하고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하며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강조가 없고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 마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짜 부흥운동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경건의 운동이 없습니다.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런던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부흥운동을 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내 교회 교인이 5명일지라도 10명일지라도 20명 30명일지라도 이젠 정말 하늘의 성령의 참 비를 바라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그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한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진실된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현세 돌아가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살고 있는 시점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데 우리 깨어납시다. 말씀을 연구합시다. 진리에 들어서 합시다. 똑바른 영적을 경험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식사하신 다음에 다시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우리 디스커션을 우리 서로 토의를 하게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악하여 어떤 때는 고집이 세고 목이 곧고 참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도록 탄식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나마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과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택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곳에 온 이 귀한 주님의 종들 아버지시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버린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사업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복음 전선에 뛰어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연약하여 실수했을지 모르나 또 어떤 때 낙심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동기와 그들의 소원을 아시오니 보살피시사 헤아려 주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에 함께 계셔서 이제 적든지 크든지 간에 참된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